인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축일이자 세계인이 축제로 즐기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시작된 유럽과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장식과 예술품을 파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있고요. 크리스마스의 상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지고 가정마다 집 외관을 꾸며서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훈훈한 미소를 안겨주는 때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풍채에 빨간 옷과 모자, 그리고 흰 수염을 한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는 때도 지금인데요. 지난주 미 북동부 메인주와 서부 라스베이거스, 샌디에고 등 주요 도시에서 스키 타는 산타, 스노보드에 오른 산타, 수족관 아쿠아리움 속 산타 등 다양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타와 이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동심을 채워주기가 어렵게 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구인난에 산타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산타를 교육해서 미국 곳곳에 산타를 보내는 산타 고용업체인 하이어 산타에 따르면 산타가 원하는 곳은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산타가 되려는 사람도 줄었고 기존의 산타도 일을 그만두거나 코로나 감염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산타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답니다. 보통 60대 이상의 100kg이 넘는 풍채를 자랑했던 산타들, 당뇨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올해만 330여 명의 산타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또 델타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호텔이나 쇼핑몰 등에서 사람들 속에 나서야 하는 직업인 터라 일정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산타 공부, 또 미국 전역으로 파견되어야 하는 산타가 되는 것을 잠시 미루겠다는 산타도 많았고요. 연말 대목을 앞두고 예상됐던 물류난에 산타가 입을 빨간 산타복의 공급도 원활치 않기 때문이랍니다. 울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산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아름다운 동심. 내년에는 아이들이 산타 무릎에 앉아 이것저것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의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한반도 현안으로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고요.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올해의 단어, allyship, 동맹.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결산을 합니다. 세계적 명성의 사전을 만드는 기업도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고 그 선정 이유를 밝히는 때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온라인 사전 사이트 딕셔너리.com도 올해 2021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allyship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한 동맹, 미영 동맹에 쓰이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신다고요? 맞습니다. 동맹, 연합, 결합이라는 뜻의 ally에 관계나 상태를 의미하는 전미사 SHIP, ship을 연결한 합성어고요. 1840년대 후반에 등장한 영어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과 연합된 상태라는 전통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딕셔너리닷컴이 올해의 단어로 엘라이십을 선정한 이유는 조금은 진화된 의미의 엘라이십입니다. 특정 단어의 검색수, 조회수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과 경험, 또 대중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의미를 담아서 엘라이십을 올해의 단어로 뽑은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대, 집안일과 육아에 자기 일도 해야 하는 주부, 교사, 또 일선 근로자들이 서로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연대, 뭉치는 현상. 2000년 여름 미국 중서부 엔디아나주 미네폴리스에서 일어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사건 이후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이어졌는데 이에 동참하는 백인들을 가리켜 백인 협력자라는 의미의 White Allies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를 반대하는 움직임에도 이 엘라이십이 등장했다는 것이 딕셔너리닷컴 측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의인데요. 정치화하거나 소외된 집단을 포용하는 일을 옹호하거나 또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의 역할이나 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단어 엘라이의 조회수는 올해 들어서 더욱 늘어서 수천 개에 이르는 주요 검색어 중에 상위권에 들었고요. 최근에는 한 달 사이에 7천만 명이 이 단어를 검색했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운영을 멈춘 미 해군의 연료 탱크. 지난주 미국 여러 도시에서는 올해로 80년이 되는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기억하고 또 미군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어난 선전포고 없었던 일본의 공습으로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이날을 계기로 미국은 영국과 네덜란드와 연합해서 일본에 대항하면서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됐었는데요. 진주만 공습 80년 기념일 바로 하루 전인 6일 하와이 호놀룰루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건설된 미군의 연료 공급지 레드힐 연료 저장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는 발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주만 공습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진주만을 방문했던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 장관이 끔찍한 비극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시설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미군 기지였고 지금도 태평양 일대를 순찰하는 미 공군과 해군, 육군 그리고 하와이 주 방위군 등이 운용하는 함대와 항공기를 위한 연료 저장 시설인 레드힐 연료 저장 시설. 진주만이 내려다 보이는 인근 산등성이 있는데 이 시설로 호놀룰루 시민들이 마시는 식수의 20%를 공급하는 물이 오염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는 진주만의 지상시설이 공격받을 것을 대비해서 지하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연료 탱크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덮인 지하 탱크에 최대 9억 4,600만 리터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고 탱크에서 진주만에 정박한 함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4km에 이르는 송유관을 놓았는데요. 10여 년 전부터는 이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데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온 미군의 주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근래 몇 년간 호놀룰루 주민들이 이 시설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지층인 대수층 위에 연료 저장 시설이 세워졌고 그 때문에 식수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복통, 경련, 구토 등의 증상과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관련 기관과 환경단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 시설에서는 수년 동안 적지 않은 양의 연료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레드힐 연료 저장 시설 인근의 식수를 조사했고 지난주 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우려대로 석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달 27일 연료 저장 시설 사용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질 정화를 약속했는데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적합한 응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데 최대 열흘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이 된 미 태평양 함대의 주요 연료 저장 시설. 영구적인 폐쇄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미 해군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안소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우리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베이징 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종전선언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한 소식을 가장 많이 보셨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건가요?
네, 이 관리는 7일 익명을 전제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발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추진하려 했던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대신에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또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동맹국,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잘 조율되고 또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들면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틀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우즈라제야 미국 국무부 안전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7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개 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화상 방식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110개 나라에서 정부와 또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민주주의의 강화와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야 차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롭고 또 이전에 볼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건 비밀이 아니며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제야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 혹은 일본 등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정상회의는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았고 또 어느 한 나라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는데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 회의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북한 외무성이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고요. 앞서 4일입니다. 또 민주의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한국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자, 이번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어떤 북한 사안에 대한 미중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네, 조셉 두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 외교단이 참석하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의 진전을 추구하는 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숙임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요, 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그것은 중국이 또 미국으로 집중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숙임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지렛대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또 중국의 지렛대를 줄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이 채택됐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관련해서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채택된 결의안 3건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핵무기 확산 상황과 또 교착된 비핵화와 군축 노력 등이 담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입니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158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시리아 4개 나라가 반대했고요. 27개 나라가 기권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투명성과 상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에 사용할 핵분열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결의안이 있습니까?
네, 그 외에도 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이 있는데요. 찬성 140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핵무기 보유국들에 배치됐거나 또 그렇지 않은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킬 것과 조속히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결의안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결의안으로 가장 이른 시일 내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 준수를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고 있는 8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결의안은 찬성이 182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통과됐는데요. 북한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최대 인기 영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탄두 사랑을 냉소적으로 풍자한 뮤직비디오라는 소식입니다. 조회수가 1억 4천만 회 이상을 달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21세기 최악의 독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어떻게 검색을 해본 겁니까?
BOA가 유튜브에서 북한 영어 이름인 노스 코리아와 또 김정은을 검색했습니다. 최대 조회수별로 정렬한 결과 핵폭탄을 미국식 막대 사탕에 비유한 이 막대 핵폭탄 뮤직비디오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영상 아래 처음에 영상을 보며 웃다가 끝부분에는 눈물이 난다는 내용의 댓글은 4만 5천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냉소적 영상에 공감을 표시했고요. 조회수 2위 역시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곡 강남스타일로 풍자해 만든 뮤직비디오 김정스타일이 차지했는데 조회수 1억 66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분장한 남성이 뉴욕시를 10시간 동안 활보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거의 조회수 4천만 회를 기록하는 등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영상이 1위에서 8위까지 상위 부분을 차지했고요. 북한 영문명인 노스코리아 조회수에는 북한 열병식을 탑 음악 밴드인 비지스의 음악에 맞춰서 풍자한 영상이 4,142만 회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어떤 소식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유엔이 내년에도 북한을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북한의 취약계층이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지난해에도 북한은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었죠.
네, 유엔이 2022년 국제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올해와 같이 북한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라에르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3일 국제인도지원 개요 2022 보고서에서 대북지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지침에 따라 유엔은 내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은 계속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은 유엔은 여전히 북한과 관여하고 있고 북한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유엔 직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와 새로운 검증 자료에 대한 접근 어려움 때문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시할 수 없어 올해 인도적 지원 목표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네,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도 바로 그 점에 주목하면서 취약계층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겠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환자를 치료해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3일 BOA에 올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할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으로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인도주의적 원칙과 일관성 있는 사업은 기본적인 검증 조치를 필요로 하는데 국경 봉쇄가 이렇게 장기화하면서 유엔 직원들이 현지에서 검증이나 감시 등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대표는 지금처럼 대북 인도주의 사업 관련 상황이 끔찍한 적이 없었다면서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북한 당국의 결정 없이는 절대 지속 가능하고 기본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제니퍼 다이버트 북한 프로그램 디렉터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의 인도적 지원 계획에서 북한이 제외된 것이 자신들의 자체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하루빨리 북한 내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국제 인도적 지원 개요 2022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함께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단행했다는 소식, 또 이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 들어봤고요. 유엔이 내년도 인도적 지원 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했다는 기사, 또 유튜브에서의 북한과 김정은을 풍자한 동영상 등 살펴봤습니다.
네,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자동차 전문 엘라니스킨 기자를 만났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동차 혁명을 맞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유명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수년 내 기름을 쓰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만 만들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엘라니스 킹 교통담당 부편집장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Yes, I am Alanis King. I am the associate editor of transportation at Business Insider, which is a fancy way of saying...
네, 저는 엘라니스 킹입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인데요.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교통 담당 부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편집장 아래 각 산업 분야가 있고 그 책임자가 있고 또 소속 기자 그리고 전문가 필진이 있는데요. 교통 담당 부편집장은 멋지게 말하면 자동차와 교통수단에 관련된 기사를 모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직접 기사도 꾸준히 쓰고 있고요.
자동차 전문 기자 중에 여성이 드물잖아요. 이 분야를 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So when I was about 12, my mother got free tickets to a NASCAR race. And it was around the time of the recession in America in 2008. And we didn't have any money to go on vacation that year. So she said, I have...
네, 제가 12살 때쯤 어머니가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 입장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에 큰 경기 침체가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가족끼리 휴가를 가거나 멋진 곳으로 외출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난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나스카 보러 가지 않을래 하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린 저한테 그다지 끌리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방문한 나스카 경기장에서 제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It was the most amazing thing I'd ever seen, and I thought, I don't know anything about cars, but this is what I want to do with my life.
일생의 가장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각양각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고성능 자동차들, 그것들이 뿜어내는 놀라운 속도, 그리고 웅장한 배기음, 모든 게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경기장에 갔는데 자동차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아 이거다. 내가 평생 할 일은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언가 자동차에 관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동차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에 관한 최신 정보에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 목마름을 충족시켜줄 방법은 최신 정보를 직접 살펴보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직업, 바로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된 겁니다.
미국 생활에서는 특히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미국인들에게 자동차의 의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Cars mean a lot of things to a lot of different people. It depends on where you live. It depends on what age you are. It depends on what you need to get around. So like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또 소득 수준별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차를 정비 운행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죠. 특히 60년대, 70년대에 생산된 미국 차들은 그 시대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상징이자 추억이니까요. 그래서 멋진 올드카가 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감탄합니다. 또 고소득층들은 남들에게 없는 멋스럽고 희귀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즐깁니다. 자동차가 곧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10대 청소년들은 차를 개조해서 더 빠르고 더 큰 힘을 내도록 친구들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히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대도시 지역에 살지 않는 이상 미국에선 운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게 미국만의 자동차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나 기아 같은 한국 차들의 판매도 꾸준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Oh, that's a great question. I like that question. I think it's been really interesting in America to see the trajectory of Korean automakers in recent years because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 차들이 미국 자동차 문화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한 2, 30년 전만 해도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차를 잘 몰랐어요. 미국 차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시절이었습니다. 토요타 같은 일본 차가 품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차들이 파격적인 보증 제도를 들고 나섰습니다. 고장이 나면 업체 측이 책임지고 고쳐주는 기간이 미국 차나 일본 차보다 훨씬 길었어요. 소비자가 떠맡을 비용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차들의 궤적이 크게 달라졌어요. 싼 값이나 긴 보증기간 때문에 사는 비중이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한국차를 보는 미국인들의 인식이 바뀐 겁니까?
But you've really seen in recent years people have come around to the idea of Korean cars and Hyundai and Kia have come out with a lot of really, really incredible cars in recent years. Like you have the Kia Telluride, which
그렇습니다. 독자와 전문가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현대와 기아가 요즘 정말 멋진 차를 내놓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기아의 텔루라이드나 스팅어 같은 차는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명차에 뒤지지 않는 품질을 갖췄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도 한국 차를 탑니다. 어머니 차는 현대 제네시스, 제 차는 엘란트라요.
지금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전기차가 아닐까 합니다. 내연기관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동력원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We're seeing this transition in the market where you have a lot of countries and governments and California areas like that.
전기차로 가는 혁명이 당초 업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에 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런 흐름에 앞장서고 있죠. 2035년이나 2040년쯤에는 내연기관 차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 세계 곳곳에서 늘어날 겁니다. 전기차로 가는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기에 맞춰가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 생산과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관용 차량들을 미국산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주요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So automakers are starting their transition toward electrified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You've seen Tesla has made EVs at least.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업체들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치가 힘을 보탤 겁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전기차만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전에 전기차 하면 떠올랐던 다소 이질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잘 빠진 예쁜 자동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성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개발에 나섰잖아요. 그 결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I try to help make car culture better. Obviously, car culture is it needs a lot of work. Like you've said, it's very male dominated. It's
자동차 문화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자로 남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는 미국에서 남녀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거든요. 남성 취향으로 치우쳐 있는 자동차 문화 전반과 업계 관행 등을 보다 양성이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 have a long way to go in both categories and the way we do that is we make our leadership more diverse.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사안 모두 아직 세계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지도층의 다양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국 부통령이 여성이고 독일 총리가 여성이지만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여전히 남성 일색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엘라니스 킹 자동차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4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민주당의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공공의 통제 아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많은 보수적인 미국인이 자신의 새로운 정책과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념에 대해 걱정하고 이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와 듀퐁, 그리고 다른 주요 기업들과 일한 경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산업계 지도자를 자신의 선거운동 관리자로 선택했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이런 행보가 미국의 민간 사업 제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였고요. 유능한 주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후보는 많은 미국인, 특히 농장이나 작은 마을, 시골 지역에 사는 보수적인 미국인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도시 출신입니다. 스미스 후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는 흔하고 그저 그런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크고 지저분하고 외국인들과 이상한 전통이 넘치는 도시, 바로 뉴욕입니다. 스미스 후보의 부모는 아일랜드에서 왔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스미스 후보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1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풀톤 수산시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사는 많은 미국인은 대도시 출신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시골 사람들은 스미스 후보를 마치 미국인의 생활에 대해서 뭔가 새롭고 다르고 위험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존재처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출신이라는 것이 스미스 후보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술을 사거나 제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금주법을 반대했고 뉴욕 정치 조직과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게다가 스미스 후보는 로마 가톨릭교 신자였습니다.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리고 당시 켈빈 쿨리지 대통령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은 남성이었고 백인이고 종교는 개신교였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개신교 신자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미국인 수백만 명은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투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미스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미스 후보의 종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스미스 후보가 미국 워싱턴 의회와 협력하는 대신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명령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반대파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온 미국인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을 배운 것이 어떻게 훌륭한 시민의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의 믿음은 하느님의 율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종교와 미국 대통령의 직분은 둘 사이에 어떤 갈등도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자신의 종교를 둘러싼 여론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지만 개신교를 믿는 유권자들은 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신교를 믿는 미국인들은 공화당이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와 민주당에 맞설 강력한 후보를 내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런 분위기를 환영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허버트 후보 상무장관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허버트 후보를 신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허버트 후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허버트 후보의 인생 이야기는 역시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성공을 이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기뻐했을 거로 생각했어요. 허버트 후보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미국인들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소년이 광산업에 투자해 백만장자가 되고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펼치며 미국 공직에 오른 허버트 후보의 인생 여정을 좋아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1874년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대장장이었고요. 일거리를 찾아 여러 주를 계속 옮겨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허버트 후보가 6살이었을 때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허버트 후보는 9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 뒤 여러 친척집을 옮겨다니다가 북서부 오리건주에 있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허버트 후보는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 다녔고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했죠. 허버트 후보의 외삼촌은 허버트의 부모님보다 운이 좀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토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부모를 잃은 허버트 후보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고 수학에 대단한 능력을 보였어요. 스탠퍼드 대학 제1회 졸업생이 된 허버트 후보는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정착한 윌리엄 김 씨의 여덟 번째 사연입니다. 상처의 땅,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도시. 윌리엄 김 씨는 미 북동부 뉴욕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와 비교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도 하루하루 다른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도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따고 적지 않은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택시기사 윌리엄 김씨.
한국 택시는 처지는 5시부터 한 8시가 이런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이 출퇴근하는 게 많아요. 마켓에 장보를 달리는 게. 그렇게 해서 그 바쁜 시간 동네 갓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8시 지나서부터는, 우버 택시를 켜면은, 앱을 켜면은, 공항에서 들어오는 외국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손님들을 모셔서 10시나 11시까지 하다가 다시, 한인 택시 회사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는 한국 술 손님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런 롱아일랜드나 롱아일랜드 시티, 뉴저지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국 택시를 하면 한국 택시만 한 것만 해도 하루 켜시는 못해도 기름값 빼고 200원에서 300 이상은 벌었습니다.
예약제를 운영하는 한인 택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반면엔 그렇지 못해 방황하는 이 도시의 어두운 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교포분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계속 도박에 미쳐 사는 사람들 보고, 유학으로 와서 약에 쩌들어서 그냥 술에 쩌들어서 사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연수 온다 그러고 방학 때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다 술집에 나가는 걸 좀 목격했는데, 동생 같고 형제 같고 이 부모들이 이거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것도 많이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안 좋은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지만은 그냥 돈 버는 데만 굳히고 깊숙이는 알지 말자 하고 많이 피해서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사연과 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윌리엄 씨 역시 그랬습니다.
예, 플러싱에 한인타운에 예, 집을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중국인들도 많았고, 또 거기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나야가라 폭포든가 아이오와, 그다음에 오하이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리아나, 사우스캐롤리아나, 제일 멀게는 저게 플러리다까지 예, 손님을 장군의 운전으로 손님 모셔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윌리엄 씨는 일하는 재미도 쌓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은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싱에서 혼자 사셨어요?
같이 사시는 분이 거기에 있다가 교포분들하고 다니다가 그냥 돈 벌러 간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하와이에서 돌아와서 나보고 이혼해달라 그래서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윌리엄 씨는 취재진에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한 연상의 여성과의 이야기를 뒤늦게 꺼내놓습니다.
베트남 국경 건널 때 여자 둘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나하고 동갑이 여자 친구는 저 한국으로 갔고, 나보다 연상 6살 위에는 2005년도부터 알게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미국까지 같이 오게 됐고요.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뉴욕에 와서 교포들 따라 이 마사지 업계 다니시는 분들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다니다가, 그다음에 언제부턴가는 돈 벌러 다니겠다고 그래서 돈 벌러 간다 그래서 뉴저지에 가는 줄 알았는데 1년 가까이 있다가 연락 오게 하와이에 있대요. 그리고 1년 지나서는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뉴욕에 와서 나 오늘 변호사 사무실 거기에 주소 대주면서 거기로 나오라고 가야 되니까 그냥 문건에 사인하라고 그랬어. 아무 소리 못하고 사인해주고 끝났습니다.
10여 년의 인연이 너무 갑작스럽고 쉽게 무너지면서 윌리엄 씨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윌리엄 씨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일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2월 달에 돈 꽂은 두 집이었는데 조선족하고 한국분들 정말 나고 진짜 2년 3년 형제처럼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돈이 근데 그분들이 가게를 한다고 그래서 믿었죠. 결국 난 그때까지만도 돈은 은행에다 맡기질 못했어요. 힘들어도 일하고 와서 돈이 100불, 우리 100불 쌓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다가 그냥 인정에 못해서 그냥 꺼졌고
뉴욕에 온 후 2, 3년간 가깝게 지냈던 한인 부부와 조선족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동안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을 아무 증서도 남기지 않고 빌려줬던 건데요. 돈을 꿔간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한 사람도 자취를 감춰 윌리엄 씨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속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바보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난 여자 문제가 2015년 정도 집을 나가서 이혼하자 소리가 2015년도 12월달 그때 와서 그때부터는 그냥 정신 녹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꽤나 그 누이를 내가 많이 좋아했댔나 봅니다. 아,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때는 혼자서 울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먹지 않고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지금 41살인데요. 솔직히 막말해서 술집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열심히 열심히 모아서 내 가게 하겠다고 그랬던 건 그냥 인정에 못 이겨서 잠깐 아니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해줬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자동차 문제, 운행 문제, 돈 문제 그게 이제 한꺼번에 그냥 이혼 문제까지 한꺼번에 쾅 터진 거예요. 와.
윌리엄 씨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뭐 정신없이 한 두 개월을 문 밖에 못 나오고 그냥 술만 마시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로 받은 상처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거기 돈 빌고 밥 빌고 하면서 두 개 나라를 같이 생사를 같이 걷는 사람이 나를 정말 쓰레기 버렸는데 이제는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털으려고요. 내가 계속 안고 있어봤자.
윌리엄 씨는 앞만 보고 달렸던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애틀로 미국의 동쪽 끝 뉴욕에서 서쪽 워싱턴주 시애틀로 떠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